2014년 10월 19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때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생각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의 소망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샬롬. 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으십니까? 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예, 더 행복하기 원하세요? 쭉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분이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과하진 않고, 그러면서도 이 풍성함이 혹시 없어져 버릴까 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막 기쁘면서도 그냥 마냥 들떠 있기만 한 것은 또 아니고, 감사가 넘치면서도 여전히 뭔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는 뭐 그런 무언가,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내가 되어져야 되는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목적과 뜻에 딱 맞게 부합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온전함이고요.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지. 이걸 깨닫고 풍성히 누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peace, 평강 정도가 아니라 이 온전함, 풍성함,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와 뜻에 딱 부합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샬롬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또 취미활동도 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불행해지리라,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또 너무 자기의 행복을 구하면은 또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는 게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의 행복을 구하는 것은 미안해할 것도 아니고 변명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정의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이 좀 다를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행복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행복, 그것은 모두가 추구하고 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행복 그러면은 단지 기분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약점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만이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확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 이게 우리의 약점인 것이죠. 이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들 보면은 원하죠. 나 이거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5분 뒤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포틀랜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가서 이렇게 노는 놀이터 중에 척키치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피자도 팔고 가면 게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참 좋아하고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내가 종종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척키치즈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엄마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 척키치즈를 막 가자는 거죠. 이 돈도 세이브해가지고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 가면 훨씬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래서 야 오늘 가지 말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디즈니랜드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렸다가 거기 가면 훨씬 재미있을 거야. 근데 얘는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얘는 생각하는 알고 있는 게 척키치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거기 가자는 거죠.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바로 가자. 때 쓰는 것. 이게 미숙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죠. 지금 안 가면 내일은 영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흔히 그 고사성어 중에 조삼모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 키우는데 이렇게 사료로 쓰는 도토리가 너무 많이 드니까 원숭이들을 불러놓고 아, 너무 많이 이제 도토리가 드니까 아침에 내가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했더니 막 원숭이들이 화를 내는 거죠. 왜 아침에 3개를 주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했더니 막 원숭이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더라. 이게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7개를 하루에 주는 건데 지금 당장 3개 주냐 4개 주냐 원숭이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한다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왜 인간 그 관계 가운데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에서 사람들도 다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막 경쟁하고 진정한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야단맞고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에 걸리죠. 병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걸 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할 때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대. 결혼해도 이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결혼하면 여자는 다 바뀝니다. 특히 애 낳고 나면 또 다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네. 아, 옛날 내가 사귀던 그 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자는 바뀌고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땀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네요. 반면에 여자는요. 아, 결혼만 하면 저 남자가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고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아 결혼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된다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뚜껑 열고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은 결혼한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막 꿈꾸어 가죠. 원하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들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내가 원했던 것,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아이들 또 대학 가고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아둥바둥 고생하며 살 때가 더 행복하더라. 애들한테 막 화내고 지지고 뽑고 할 때가 떠나고 행한이 있는 것보다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뒤늦게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혹은 미용실을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나 봐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걸 바꿔서 차를 사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혹은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봐도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효기간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가지는 것, 얻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무언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 경험에서 나온 관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잘 아시고 더 인정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서 행복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귀하고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세요, 항상.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과정 속에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기까지 사이에 항상 고난과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주리라. 그래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promise가 있고요. 이 promise에 대한 provision, 약속에 대한 provision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항상 problem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 애매하게 고생시키십니까? 약속을 주셨으면 바로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왜 그 사이에 항상 problem이 있습니까? 우리 따질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매하게 고생시키는 분인가요? 그냥 좋은 거 주기 약올라가지고 조금 골려먹다가 그 다음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과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누군가 나에게 100만 불 주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로또 대박 맞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핸들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세계 2위 갑부인 워렌 버핏이 1위 갑부인 빌 게이츠한테 자기 돈을 다 기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돈도 관리할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돈을 워렌 버핏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다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망할 겁니다. 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고 분열됩니까? 다 교회 건물 때문에 그렇고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여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기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갖추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런 것이라기보다 이런 것은 좀 부차적인 질문이고요. 우선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생각과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함께 있는데 마지막에 혈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찰나이지만 모세로서는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희비가 교체하는 순간이죠. 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마저도 질리셔서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까지 하셨던 그 목이 고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뜻하지 않았던 40년간의 광야 생활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얼마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못 들어간 것은 사실은 모세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모세의 행복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모세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관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막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섭섭함이나 씁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는데요. 그의 오로지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나. 그게 모세는 걱정되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냥 뻔히 알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착각하며 교만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걱정은요, 결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얻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모세의 명령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가 강성할 거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든 경험이 있든 많든 여건이 좋든 안 좋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든 안 그러든 상관없이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강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못 가죠. 막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질투 때문에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불기둥과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게 하나님을 함께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막 불평하고 과거가 좋았느니 노예 때가 좋았느니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좋았느니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 광야에서 멸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과거만 생각하거나 혹은 오지 않은 미래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요.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존재할 수 있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 창립 기념주일 때 드렸던 설교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천정이 우리 다음 세대의 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오셨던 미국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게 되게 감명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기도 모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언급했는지 모른다고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리 당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하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까지 갈 수 있는가가 그 다음 세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책임감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원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할 그 약속을 받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더라. 그런 고백이 없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말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 생각과 마음 자세, 내 삶의 이러한 패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강성하게 하심과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냥 그저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신뢰해 가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들어가 얻을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근데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반대되는 얘기 같아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 애굽 땅은 오히려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어떻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애굽 땅은 모든 조건이 더 풍족했다는 거죠. 나일강 하류 지역은 나일강 델타라고 불리는 아주 비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것이 비료가 돼가지고 농사에 더 좋게 되어지고요. 발로 이렇게 물을 댄다고 합니다. 발을 차박차박 하면 물이 넘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발로 밟아가지고 돌리는 바퀴 같은 펌프를 사용해가지고 물을 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발로 수로를 열어주거나 막거나 해서 물을 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 있고 비옥한 그러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젖줄 같은 나일강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농사짓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처럼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담아둘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물을 담아둬야지 농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필요할 때에 비가 와줘야 됩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와 그 때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연중에 두 번의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래라고 불리는 이른 비의 시기는요. 한 10월부터 12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셈이라고 불리는 그 늦은 비의 때는 양력으로 보면은 한 3월에서 5월까지. 그 케셈이라고 불리는 늦은 비입니다. 상식적으로는요.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10월이 지나서 내리는 이 요래를 맞으면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 내리는 케셈을 비를 맞으면서 늦은 비를 맞으면서 농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보리, 밀, 뭐 옥수수, 포도,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주산물이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없으면요 파종을 할 수가 없었고 늦은 비가 없으면은 농작물이 충실한 결실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나 이상적인 조건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근데 때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 바로 당장 지금인데.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다 갖추고서야 이제 한번 걸음을 떼볼까? 이건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만 따라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걸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는 걸음입니다. 여정입니다. 여행 같은 것도 막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 저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요. 여행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리 다 알아놔야 됩니다. 맛있는 집, 뭐 숙소, 뭐 가서 놀 곳들 방문할 곳 다 보고 가야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요. 모든 이 가는 여정과 여행지와 또 심지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도 잘 알고 가는 여정도 잘 알고 그것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또 내가 무엇을 더 보기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내가 내일은 어디서 밥 먹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또 그리고 무엇인가 모험이 넘치는 그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주보 사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Deuteronomy chapter 10 verses 12-1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럼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주어진 것에서 내가 열심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내가 모든 전심을 다 기울이고 나가면 그때에 필요한 것 때에 맞춰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때에 알아야 되는 것 그때가 되면 알게 해 주시고 다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명령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때를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The book of Ecclesiastes, chapter 3. It's right next to Proverbs.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릴, 언급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에 때가 있고 늦은 비에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It has also set,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Yet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때에 대한 컨트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즉 매 순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저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선을 행하는 것, 즉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 나가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낙이라는 겁니다. 장차 올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싶은 무엇, 이게 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I know that everything God does will endure forever. Nothing can be added to it and nothing taken from it. God does it so that men will revere him.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때를 만드셨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에는 합당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몰라요. 그 때에 대한 컨트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주시는 때가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인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만 애쓰고 나가면요, 그럼 지금 주어진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때가 바뀌면요, 그때에 합당한 것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Then I will send rain on your land in its season. 나의 때가 있고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에만 내가 마음을 다 쏟고 나가면요, 적당한 때에 합당한 은혜의 비와 도우심을 주실 겁니다. 인도하심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The wicked man flees, though no one pursues, but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서 지금 주신 관계들, 사람들, 일들, 건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가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때가 되면 주실 겁니다.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담대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순간들을 누리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앤드루 에렌젤러의 Band of Sons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때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one.